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은 사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와 어떤 면에서 마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2장 읽었지만 그 바로 앞장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아마 새 예루살렘이겠지요. 완벽한 것으로 묘사되고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결정적인 요소들이 다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수 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고, 뭐니뭐니 해도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그 말씀에 보면 죄가 없으니 저주도 없고,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도시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악한 것, 악한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면 성도들이 가서 앞으로 누릴 복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생 복락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대학교 강의실에서 어느 교수가 세상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곧 끝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 말을 듣다가 교수님은 아직도 그렇게 유치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웃으면서 진지하게 대답하기를, 여러분, 재림과 천국을 믿는 것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유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림과 천국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아직도 조롱과 같은 이런 비웃음의 말을 서로들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픈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마냥 목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우주에 먼지처럼 사라진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유치한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이 이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절망적이며 유치한 생각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고, 그곳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어려움을 견디고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의 사실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되었던 선악간 대투쟁의 종말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가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속히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속히 그리고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강의 생명수의 그 생명수의 강의 어원이 발원지가 바로 어디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의 근원이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강들이 있고 많은 물의 흐름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발원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원지에서 물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또 강이 더 커지기도 하고 하천이 더 커지기도 하고 뭐 많은 물이 겹쳐서 그것이 바다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딘지를 몰랐었는데 제가 포항에 있으면서 거기 태백이라는 곳을 한번 갔는데 태백이라는 시내의 중간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게 낙동강의 발원지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거기서부터 물이 조금씩 나고 밑에서 솟구치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이 발원이 돼서 가장 그긴 낙동강 물을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가면서 그 강이 커지는 모습을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발원지가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발원지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가 받을 축복, 새 예루살렘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이름 표현할 수 없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 그 감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땅을 적시면서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위에는 생명나무가 좌우로 무성한 가지를 드리우고 있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워낙에 과실을 좋아하는데, 천국에도 이렇게 과실이 많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기뻤습니다. 달마다 그리고 새 과일을 맺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정말 싱싱한 과일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시대마다 선지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가 있다면, 저는 바로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경의 진리들이 가장 오해를 받을 뿐더러 사람들이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하늘에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를 주신 목적과 방법과 그것이 어느 때를 위한 것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계시의 방법은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때는 말세를 위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속히 오실 것이고, 그날 이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긴다는 것,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거룩한 은사여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은 금패를 이마에 달고 섬겼듯이 새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바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길고 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 무엇이 회복되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수의 강이 회복이 되었죠. 생명나무가 또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시 낙원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새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강의 근원을 찾아보면 작은 샘이나 작은 개울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어디서 발원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물의 발원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도 여러 곳에서 뿌리를 발견할 수 있으나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뿌리는 결국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야말로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살 만한 곳인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저 암울할 뿐,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의 발생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임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때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처음에 말씀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성의 외부만 보아도 황홀하거늘 그 예비하신 성에 성도를 위해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감격과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바그 성에 예비된 것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갈 곳, 앞으로 가는 곳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 조금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되었던 것은 제가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잘못하지 않을까. 사실 아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서로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음료를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 나아오게 되면 그 생수의 강에 적시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 그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과실을 계속 맺고 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 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 생명나무가 예비되어 있다고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요 생명의 과실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는 등불과 햇빛도 빛이 비침.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병옥과 수정 같이 맑은 빛의 성이 바로 그 성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는 영원히 밤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햇빛과 달의 비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할 수 없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진리의 빛이요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과실과 그것들을 누릴 생명의 성도들에게 비칠 찬란한 영광을 그리며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잘 참고 넘기고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그리면서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밝혀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자체만도 만국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해가 지므로 찾아오던 밤도 이젠 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그곳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이 동등이심이요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도 천국을 들어가 보고 다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은 천국을 꿈꾸었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잠시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신 것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내려왔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엘리야와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장차 이 나라에 들어가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속히 올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오는 자를 곧 그를 진실이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종말 예언들의 결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적 사건이요.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깨우침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전체 광경과 생명수강과 생명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의 근원이 깨끗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다시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발언지 또 말씀을 한번더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내실 수 있고 흐르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지요.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는 것. 이 모습은 어떤 현대적인 환경 구조를 보면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일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로 약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천국의 모습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말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특히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건강을 책임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아프지도 않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정말 얼마나 깊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말씀 중에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불안하고 참 어수선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가 좀 하여튼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참 피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생각해 볼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 곧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그를 섬기되 소속을 분명히 하여서 이마에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보며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제사장들처럼 이마에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보고 섬기고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그리고 앞장 바로 앞장인 21장에 보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아름다운 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처소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상 사상 최고의 전무후무한 가장 아름다운 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 세계에서 그 어느 것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준비하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성에 갈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은 견고한 기초 위에 지어졌습니다. 거룩한 성, 곧새 예루살렘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영원토록 무너지는 일도 다시 개축할 그런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하게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 불의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 성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입은 귀한 존재들을 맞이하는 곳인데,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던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곳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 백성들의 그 마음과 삶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그 감격을 우리가 느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참으로 존귀한 보석들로 꾸린 아름다운 성인 것입니다. 이 성이 주는 뭐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우주를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 가장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집이라 생각할 때이 땅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무엇의 탐욕을 가지고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무슨 욕심을 더 부리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거기가 우리 집이다. 사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끝내고 돌아가야 할때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그 슬픔을 우리가 참 느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많이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람은 기쁘게 빠른 걸음으로 그 집을 향해서 가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길거리로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갈수 있는 집을 그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욕심을 우리가 피워서는 안 되겠지요. 그곳을 사모하며 이 세상의 가난이나 멸시나 천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과 슬픔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고 참 마음속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씻겨오시고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쁨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이 사실 성경의 마지막 장이 되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로 성경의 마지막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감격스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 성의 소유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순간적인 환란에 좌절하지 말고 귀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우리가 살아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2장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개인 개인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쁘고도 감격적인 선물,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해 놓으신 모든 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더 이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